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이 참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나타나시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으면은 우리는 뭐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범사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시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뿌린 곳에 나타납니다. 자라게 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일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아, 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곳에 많은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은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법칙은 동일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살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80일 금식기도를 한다 합시다. 그러나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안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이 바로 씨앗과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치면은 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좋다. 야, 감사하다. 저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겠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노트까지도 다 기록을 했다 합시다. 좋지요. 그런데 밖에 가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좋다. 정말 할렐루야다. 예, 할렐루야죠. 그것이 들어서 지금 아주 마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삶에서 그것이 거두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에 은혜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가슴에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밭에 씨앗을 뿌려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현실에 거두어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맘만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경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생각이 잘못이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정말 힘들고 자기 스스로도 소망을 가지고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창조,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은 낙심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 범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기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일이 일어나느냐? 7절입니다. 9장 7절.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이 본인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 위한 열쇠입니다. 예, 본인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하시니 실로 한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입니다. 가서 씻었다. 순종했습니다. 밝은 눈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 많은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약속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열어주시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순종이 빠진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열어서 보이도록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걸으시다가 그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내 눈을 씻으라. 주님,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의 씨앗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은 씨앗일지라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는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갔겠지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벽을 끼고 있는 가장 가에 있는 못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쫓아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어요. 왜 씻었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물이 신비해서 눈이 열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씨앗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던들 그 씨앗이 줄 수 있는 부유함은 뿌리는 자에게 부유함을 받지 뿌리지 않는 자에는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부유함은 자기 삶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능자. 두 번째 또 순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아람 나라, 아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몸은 나병으로서 온몸이 썩어져서 고추고 가고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에까지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찾아서 당신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일곱 번 푹 잠그고 씻고 또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나만 장군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 자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큰 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떠한 것을 해서 자기 병을 치료해 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 데로 가서 그곳에 가서 몸을 일곱 번 푹 잠그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 몸 낫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지혜로운 종이 잘 설득을 했습니다. 주인이요. 주인의 몸은 시간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요단강을 찾아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아니 높은 산에 그냥 한 시간에 열 번 갔다 왔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인데 그것 해서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어요. 자, 성경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물이 온천물이라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을 때 한 말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단 강물보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좋은 물, 강이 두 개나 있다.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은 온천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요단 강에서 씻을 필요 없다 그 말 했습니다. 물이 맑아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강을 찾아서 말씀대로 강물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몇 번? 일곱 번을 씻었더니 나음 받았다. 전부 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물이 좋아서 나음 받은 것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야. 여기에 이 말씀에 놀라운 것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더 원하신다고요. 거기에 반드시 씨를 뿌리는 곳에 오늘도 싹이 나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찾아서 몸을 씻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순종은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일에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순종의 산으로 올라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은혜를 거두어 갈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는 모리아산에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나에게 바치라. 그 뭐래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뭐예요? 순종을 바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순종.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정말 도와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나만 장군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물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 야고보를 죽였더니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무리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자기에게 유익을 군중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라 유월절 기간이 지나면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지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모여서 불안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또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들의 주의 생명이 되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요.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순종이야.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께서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베드로도 잡혀서 또 야고보처럼 죽을 것을 바라보니까 교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계시는 주님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습니다. 마가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 대단히 큰가 봐요.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또 밤에 또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는데 저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도 저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교회는 더 불안하겠죠. 주님은 또 지시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육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야고보대도 기도했는데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느냐 이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생각은 주님께 순종하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야고보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가 기도하다가 귀가 밝아서 그런지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바깥에서 문 열으라고 합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미쳤나 그랬는데 이만큼 믿음이 부족하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야고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하지 않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으려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였어요.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모두 다 놀랐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부족한 믿음이었을지라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저들의 믿음은 연약하지요. 기도는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뭐 되겠나 하고 바깥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럴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저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있는 채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손발을 다 풀어주고 옥문을 다 풀어주고 지키는 사람 16사람이 겹겹이로 지키고 있는데 저들의 눈을 다 감기고 베드로를 다 인도하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기도는 하지만은 뭐 역사는 무슨 역사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었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순종하는 기도를 바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올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옥중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옥중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갑절이나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은 순종이 죽으면은 전능자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만 장군도 순종하였더니 순종한 곳에 자기 몸을 낫게 한 그 은혜가 그곳에 순종하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대는 전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주님은 오늘날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기도 잘하는 사람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뭔가? 순종하는 기도란 말이야. 열심히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순종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외국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지하 감옥에 가둬졌어요.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아픔 가운데 그 매임에서 이제는 자유가 없는 아니면 어쩌면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불안한 자는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원하시는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여기서 식사 나누시고 저녁이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좀 쉬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또 시간을 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 시간 가지고 찬송하는 시간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순종을 바치는 것인 줄로 알고 기쁘게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살맛이 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면은 들어서 은혜가 되지만은 체험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 자체가 순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줄. 26절에 첫째 줄 보세요. 이에 갑자기 이에가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종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순종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순종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심을 뿌리지 마시고 불안을 뿌리지 마시고 두려움을 뿌리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순종을 뿌리시고 찬송하라고 하는 순종을 뿌리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순종이 있는 것에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여, 겨자씨 같은 순종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힘들고 지친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